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뚫고 계십니다.
오늘 세례 참 의미에 관해서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날마다 죽습니다인데 사실 그 내용은 영적인 성숙에 관한 것입니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라난다라는 거죠. 성숙하다, 자라난다라는 것은 사실 날마다 죽는다는 것과는 문자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이 곧 죽음과 동의어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날 준하 형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아마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누구를 딱눈 맞추면은 다 이렇게 내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의인이세요? 아니면은 죄인이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뭐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것 같은 용어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갑작스럽게 딱 지적하면서 형제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단이기 때문에 구원파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구원파에서 이두 가지 질문을 패키지로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첫 번째 패키지, 첫 번째 퀘션이고요. 두 번째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죠.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질문 자체는 적절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는지,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묻는 것 자체는 구원파가 물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질문은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당연히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날, 첫 번째 설교 그 이후에 이미 제가 답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건, 아니면은 스스로의 영적 고민에 대한 대답이건 간에 설득력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던 간에 그것이 이단이건 아니면 교회 내에 우리가 대화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하는 질문이건 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까? 아니면은 성화에 관한 질문입니까?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과 성화입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까? 성화에 대한 질문입니까? 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 묻는 질문이라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한 질문이 성화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화에 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여전히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죄와 싸우고, 또 많은 경우에 그 죄에 굴복하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의인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 됐다 죄인 됐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 같은 이단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 이후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 그 다음은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지한 교만입니다. 정말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인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번 시리즈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을 비판하기는 하는데, 이단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구원파와 같은 이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령 한 번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교리, 다시 말해서 의인된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로 갈등하고 수많은 유혹들과 죄들에 빠지고 넘어지고 있다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다 뭔가? 도대체 이게 다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과연 허상인가? 의인된 나의 신분은 도대체 이게 뭔가? 누구 이야기할 것도 없이 내 삶만, 내 인생의 매일의 삶만 보더라도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고 하는 영적 허무주의나 영적인 염세주의에, 패시미즘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허무주의나 영적인 패시미즘, 염세주의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죽었어요. 첫 번째 설교했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생명 안에서 진행형입니다.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6장 6절에도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세력 가운데 있지 않대요. 굉장히 말이 되지 않고 그냥 워드플레이 같고 어불성설 같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고민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설교나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making disciple, 제자를 삼아서,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조건을 그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뭐뭐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의 세 가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을 받고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그것을 남에게 확신 있게 전하거나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making disciple 하라 그러셨죠. 우리 이거 주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많이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많잖아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대답하기 아주 난감할 것 같은 질문.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뜨거운 경험, 방언, 은사, 잊을 수 없는 무슨 어떤 수양의 감격, 이러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성령의 세례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교리들도 간혹 있습니다. 대학원에 다닐 때 성령론 강의를 수업에서 듣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당시에 저와 다른 전도사님 둘, 셋이 도서관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성령 세례, 은사, 방언에 대해서 열띤 대화를 한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한 다음에 집에 오니까 저희 아내가 오늘 학교에서 어땠냐고, 오늘 하루가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랑 같이 오늘 성령론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한참 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건 내가 알고 당신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건 내가 알고 다른 그 두 사람은 어때?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 친구 토니 목사인데 다른 두 사람은 어때? 그래서 그 두 사람도 방언의 경험이 없대. 그랬더니만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세 사람이 그냥 방언에 대해서 실컷 얘기한 거죠. 두 시간 동안이나. 그랬더니만은 아내가 참 가소롭다는 듯이 막 웃더라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은 이후로 소위 그런 수많은 은사를 받고 뭐 그런 걸 강조하는 은사파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그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세 사람의 대화가 되게 하찮게 여겨졌다 생각되었겠지만, 그러나 성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아주 큰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큰 분란에 휩싸였어요. 제가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학부를 지도하던 때였는데, 매일 밤 제가 살던 오렌지 카운티에서 매일 밤, 예, 꽤 오랜 동안, 기억나지 않는데 꽤 오랜 동안 매일 밤 오렌지 카운티에서 파세데나에 있던 교회까지 밤에 운전을 하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대학부 리더들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정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학부 리더들과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은사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세례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세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세례를 받고 회개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리즈의 설교에서 보자면, 회개한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더 정교하게 조직신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략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죽고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했더니 너의 회개가 진짜인지 며칠에 걸쳐서 한번 프로브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아, 네가 새 생명을 가졌는지 그것도 한번 확증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영적인 라이센스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세례를 줄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들이 신비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순간에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100%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도 100%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관계를 깨뜨렸던 그 죄도 100% 사라지고, 우리의 새 생명도 100%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것은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세례를 100%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언이나 다른 것들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first class, second class 그리스도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세례와 구분되는 성령의 은사는 가장 먼저는 그러한 경험으로 하여금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의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기프트는 섬김을 위한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환대의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모두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종류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며 선한 일을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오늘 아이들 설교를 포함해서 제가 산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여전히 걷는 게 좋으십니까? 힘들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백패킹 생각하면은 늘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백패킹은 언제가 가장 좋은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백패킹은 언제가 제일 좋냐 하면은요, 그 백팩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 산 밑에 있는 그 저기 산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산 밑에 있는 맥도날드에 앉아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아 내가 저 산에 갈 거야 뭐 이런 얘기할 때가 그때가 가장 익사이팅해요. 네, 실제로 걷기 시작하면은요, 아 힘들어요. 첫 이틀은 하루 이틀은 힘듭니다. 가방의 무게도 적응을 해야죠.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덥죠. 땀나죠. 내가 왜 왔나 후회되죠. 네, 거기까지 거기에 모기까지 달라붙으면은요 정말 짜증납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좀 쿨해 보이잖아요. 백패킹 이러고 있으면 그때가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 3일 지나면 좀 나아집니다. 주변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들꽃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고 여전히 힘들지만 내가 이러한 것들을 볼 여유가 생겼구나라는 것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묵상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쯤 되면 트레일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가면 돼요. 금방 물을 만날 거예요.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간혹 어떤 때는 어드바이스를 주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걷다 보면은 나를 당황하게 하는 것, 발을 삐끗하기도 하고 물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볼까 지도를 펴놓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성령 세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큰 배낭을 메고 출애굽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너무 과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크게 질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익숙하진 않지만 그러나 출애굽을 걸어가는, 영적인 출애굽을 걸어가는 일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게 맞이하게 되는 어떤 영적인 새로운 발견들, 그렇죠? 그러한 어떤 은혜들, 기쁨들, 그러한 것들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바람, 그렇죠? 푸뉴마, 바람이라고 하죠. 백패킹을 하는 중에 가장 감사한 순간은요, 아주 짙은 숲속에서 정말로 수백 마리의 모기떼와 사투를 벌이다가 그 숲을 뚫고 나와서 산등성이에 위치에 올라섰을 때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그 바람 때문에 갑자기 순식간에 모기가 싹 사라져요. 브리즈가 불면은요, 모기가 싹 사라집니다. 정말로 시원하고 모기도 사라지고 그 순간에 아, 바람이 나를 돕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그 바람은 푸뉴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helper, 우리의 advocates,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저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의 유혹에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advocate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만 그 영적 추회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동행자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단의 특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하게 한다 그랬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 condemnation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죽어야 산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성경 읽기나 기도 모임이나 혹은 섬김이나 책 읽기나 다양한 모습, 꼭 무엇을 배워야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 배우도록 하거나 섬기도록 하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인터뷰어가 수도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고 있는 신실한 수도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수도원의 생활을 30초 안에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원의 생활을 30초 안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그 수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수도원은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도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여정을 성숙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